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상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 교회는 성찬식을 저녁 만찬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홀수달 둘째 주일 밤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1월 둘째 주일날 처음으로 주일 밤 예배 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도바울이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 저녁 무렵에 각자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식사 마지막 무렵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성만찬을 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반면에 노예나 노동자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이었지만 일을 해야 되었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느라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거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론에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가지고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찬식을 저녁 만찬과 함께 병행하다 보니 이것이 성찬식인지 아니면 일반 식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하나됨을 확인해야만 되었던 이 성찬 예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녁 만찬과 함께 저녁 식사 형태로 성찬식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성찬 예식 때마다 읽는 봉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계셨을 때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성찬 예식은 복음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구전의 형태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구전의 형태로, 유전의 형태로 전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찬예식을 제정하신 그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이런 행태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권면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성찬예식을 제정하실까요? 복음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고 복음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과 구분되는 세례와 성찬예식을 왜 제정했을까요?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말씀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말씀 자체만으로 곧만 일들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맞지요.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혹은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 하나의 도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성찬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만약에 신자가 늘 강할 수 있거나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성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보강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제시하는 약속을 물질의 형태로 인치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비가시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흥미로운 표현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공간복음에서 읽어보시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성찬예식에 관한, 성찬예식 제정에 관한 본문이 다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예식을 전승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용도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만약에 후손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으셔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대답을 하라고 모세가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다름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원에 따라서 제대로 번역하면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잡히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넘겨졌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 유다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 이 일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상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이 예언에 따라서 가로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대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서 마가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장들에게 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넘겨졌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잡히셨다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대제장을 비롯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넘겨지는 이 일은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할 때 이 내어주신 이라는 말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하는 이 말 내어주었다는 이 모든 말은 다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선에 넘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아들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섯 명의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뭐 네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면 가족 네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 중에 가족들이 너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다 죽겠습니다. 차라리 뭐 누구 하나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 한 생명을 내어주라 그러면 누구 생명을 내어줄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묻지 마시고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아무나 내어주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선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선인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의인이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의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문장을 잘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있다 그랬으니까 의인이 더 낫습니까? 선인이 더 낫습니까? 선인이 더 나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념 안에는 의인보다는 선인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 혹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이처럼 의인이 아니라 이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일도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이 일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이런 면에서 깨달아 아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들을 불러놓고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마다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으로 부족하고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귀가 따가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그치어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상상의 나라를 펴서 확장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정서가 온기를 불어넣고 나중에는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 죄를 행하고 마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마다 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근데 왜라고 물으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왜 날 사랑하나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내가 애써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은혜의 샘물에 우리를 푹 빠뜨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은혜를 벌레 같은 우리에게 베풀으셨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성격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죽으심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리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나 그 다음에 존 폭스의 순교사회에 나오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서머나의 감독이던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매우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이자라 할 수 있는 존 후스 같은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개혁 강의를 들었죠? 나는 개신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자신이 개신교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서명했던 그 서명했던 그 손에다가 먼저 불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이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담대하게 죽음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떠셨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종노라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과연 이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허리가 마비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는데 제가 재활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요. 그 엉덩이에 뭐 한 4, 5cm 이렇게 그냥 푹 파져 있어요. 그러나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사람은 영적인 고뇌와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늘도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코웃음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고통은 육적인 것과는 달리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죽음이 그냥 흙으로 단지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영혼이 잠드는 것을 가장 편안하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지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지는 이 궁일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이 갖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그 고통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중생한 사람은 조금이나마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뽑혀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불편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고통과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런 영적인 고통과 고뇌가 그들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죽음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영적인 죽음의 고뇌와 고통이 가져다주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셔야 되는지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지옥을 설명해 주신 분이시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비록 지옥으로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진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의미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런 고통과 어림을 심령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죄에 뒹구는 우리들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물며 죄 없으시면서 인생들이 져야 될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핍박 받는 것도 모자라서 죽으면 했던 이 예수님의 고통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 우리는 사실 짐작만 할 뿐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처럼 감각이 무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다음에 율법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는 했지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지상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은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 창조 전에 아니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이 일이 가장 많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던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속죄일날 또 그런 일을 행하면 되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의 결말이요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죽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돼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죽음의 죽으심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죽음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성찬식에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명령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명령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뭐라고 말하죠? 평화의 은혼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만세전에 그분이 위격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논하셔서 물론 오늘 제가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통치자처럼 책사와 모사가 필요해서 의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적인 의논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유익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이미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자가 이루어 놓으신 그 유익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전가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흔히 책임 전가라고 말하죠. 제가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면 제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의 효과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게 될 때 그분께서 이루신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떠나서는 누구도 죄인 될 수 없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떠나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머물고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식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찬이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신비한 연합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예식이긴 하지만 세례가 성찬식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 세례나 성찬식 이 자체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요. 또 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목회자의 경건의 여부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합당하게 이 성찬을 집행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다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복음의 부족함 때문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일으켜진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찬 예식을 주셨는데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하고 또 여러분들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주님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고 질문하셔야 되죠. 어떤 것을 가리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평범한 식사로 생각하고 참여하거나 혹은 성찬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정하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냥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이 사실만 생각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와 지식과 믿음과 자세와 태도가 없이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행동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주의 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런 예와 지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은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치 마음에는 없는데 부모님이 제사상에 엎드리라고 하니까 엎드리는 것처럼 마치 무슨 그런 어떤 식으로 그냥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라고 말했는데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성찬 의식의 본질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성찬식이 뜻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실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우편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도 않고 루터가 말했던 바 떡 안에, 떡 옆에, 떡 위에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떡은 떡의 본질로 남아있어요. 포도주는 포도주의 본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성인께서 우리를 고양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해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사야 7장 12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그의 행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모르시는 것처럼 그의 선하심이 경멸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가 정작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신 그 선하심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경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만약에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때 성찬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를 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면 세례보다 성찬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첫째는 그 당시에 성찬론에 대한 신학 논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사실은 차별화된 개혁교회 성찬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고린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떼는 떡,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데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느냐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성찬 논쟁이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각종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을 목회자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목회자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참여하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집례자가 가지고 있는 성찬론에 대한 이해와 또 성찬을 받는 수찬자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올바른 성례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전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늘에 지금 인성으로 하늘 우편에 가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몸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양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해 하시는 방식, 그리스도의 몸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고 루터처럼 공제설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접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사실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찬식에 대한 이성적이고 신학적인 지식만 갖추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면 어떤 결론에 처하게 되지요? 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결론에 보편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획득 불가능한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생각, 그 기준을 가지는 순간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이 모든 죄로 덮어져나서 마치 천사처럼 여러분들의 양심이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찬식에 참여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평생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식은 참된 회개가 있느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참된 사랑이 있느냐 요 세 가지로 보통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는 일을 단념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믿음, 신뢰하는 회개라는 말로 설명해요. 회개하는 믿음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회개하니까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가루유다와 같은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느끼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늘 내 마음 안에서 이 죄와 싸우는 현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저희가 주일 아침 10시에 공부하는 제네바 교리 문답인데 그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옆에 옆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357문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7문 54주일째 나타나지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문 성찬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358문 어떤 점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359문 어떤 증거들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떤 증오심과 원한 그리고 불화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0문 이는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온전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성찬은 헛되이 제정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361문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성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성찬은 연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용기가 생기세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없는 회개, 진정한 사랑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주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회심시키거나 의롭게 만드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를 뉘우치고 이미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만찬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키우고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지도 않고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살펴봐야 되지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주께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에 쉽게 말하면 생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역사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동이 내 마음에 일어나서 이웃을 향한 실천적 사랑을 실제로 베풀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죄와 싸워 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불완전하더라도 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서 말씀과는 다른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제정하여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이미 일으켜진 믿음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성찬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무지함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영적인 생동감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께서 베푸신 참된 성찬이 가리키는 그 실체에 접촉되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이 놀라운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